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룻기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모압 땅의 우상 숭배와 이방 사상을 버리고 떠나온 한 그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룻이죠. 이제 그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제 버림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보아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룻기의 주제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룻기 2장 12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룻기는 사실 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되어야 할 건가 말 건가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정경화 작업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룻기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 사실이 이 룻기가 아니면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룻기의 주된 목적이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도 족보가 이 룻기의 중요한 목적임을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그러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카일과 데일리치가 쓴 4장 17절 마지막 구절에 대한 그 주석을 보면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자가 염두에 둔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사실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족보의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결론 부분에 가서 그 족보의 중요성이 확실히 드러난다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룻기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없다면 우리는 다윗의 집과 유다 지파를 연결시킬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말구유와 십자가 그리고 면류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앉으실 다윗의 보좌까지 이르는 성경의 고리를 잇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게 될 것인데 이 룻기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 룻기가 정경에 포함된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또 룻기가 주는 교훈은 그 목적은 구속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속은 오직 친족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없는 구속,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실 필요가 있으신 것인데 보아스는 구속에 관한 정당한 이론에 꼭 필요한 구속의 측면을 말해주는 친족의 물을 자로서, 친족의 물을 자로서의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네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룻기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그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으면서도 그들의 사랑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좋은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룻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또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의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룻기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이 구절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현대의 신문 보도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시고 그럴 때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첫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첫 구절에서부터 시간과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영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보았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시절에 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능으로 구출해내사 광야로 인도해내신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드리셨죠.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조상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있던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슬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또 어떻게 다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그래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돌이킨 사실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사시대를 보면 이제 원수의 그 압제를 받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일으키셨던 역사, 그게 사사기인데, 사실 매기 목사님은 당신이 사시던 그 미국의 그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혁명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좀 쓰시고 계세요. 그냥 상당히 좀 무서운 말인데, 뭐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들을 뭐 감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저도 뭐 필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온전히 올바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분명하게 쓰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리라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를 휩쓰는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 가운데 두시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때 진정한 부흥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항상 과거에도 그 백성들 가운데 부흥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심판이 임하여 노예 상태가 되었고, 원수들에게 패하게 되는 건 뭐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때로는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룻기는 사사들의 이러한 시대에 적합한 책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때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공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죠. 온갖 추문들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오늘날 삼손의 추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혼란, 그 부패, 그리고 타협의 시대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두운 가까운데 비치는 빛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서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어두운 배경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시며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가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유다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참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 뭐 이런 거 다 보면서도 베들레헴을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룻기에 기록된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맨 처음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 베들레헴 너 작은 고울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이 룻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사건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룻기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될 사건들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베들레헴이라고 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또 유다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주의 기울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가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서처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의미를 던져내주고 있다. 또 의미를 상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저는 확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유다 베들레헴, 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과 떡의 집에 살았지만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 모압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주 우스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8편 9절에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다시피 모압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비참하고 슬픈 최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떳떳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압은 나의 쓰레기통이라. 예, 그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옮긴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찬양의 떡집을 떠나서 쓰레기통으로 알려진 땅으로 옮겨갔다고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즉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연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풍요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러한 비유를 적용시킬 수 있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후로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는 수백만 명, 뭐 수천만 명 사람 가운데 실제로 되풀이 되었겠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고 미국도 보면 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탕자의 비유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를 누리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룻기에는 타락한 아들이 아니라 타락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근이 닥치자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여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이제 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13번의 기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언급된 그 13번 기근 하나인데, 성경의 흉년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두운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더 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떡집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가족을 소개할게요. 그 가정은 매우 흥미있는 가정입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릭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엘리멜릭이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가 일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냈던 간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 그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그 간증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니신 것처럼 그의 이름과 정반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참으로 훌륭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사실상 기쁜 햇빛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항상 밝게 보는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오늘날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항상 밝은 면을 봅니다. 그들은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트집을 잡으면서 불평하지만 기쁜 햇빛 같은 이름의 그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르온이라고 했어요. 말론은 건강하지 못하다 의미이고요, 기르온은 미약하다 의미예요. 이 두 아들이 모두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 때문에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쁜 햇빛, 이토록 건강한 아들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토록 말이에요, 그 기쁘고 명랑하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남편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것이 참 좋지만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유하였다 하는 겁니다. 가서 그곳을 고향으로 삼아 살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비록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갔지만 마침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때로 탕자가 오랫동안 돼지우리에 머물러 있기도 했지만 그 가족은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룻의 가정은, 이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도 힘들게 이 이방 땅에서 있었던 거죠. 이처럼 먼 나라로 가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 가정에게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죠. 그들은 항상 죄송하지만 매를 맞게 된다고요. 알다시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그 아버지가 맞으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내가 가서 내 그 가축을 이제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매로 때리지 않는다고요. 때리지 않는다. 참 귀하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팔을 벌려서 아들을 끼워안고 말해요. 그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게 하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요. 알다시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벌어주실 분으로 생각하는데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품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맞아들일, 받아들일, 맞아들일 그러한 아주 그냥 자세가 딱 돼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먼 나라로 갔지만 돌아오면 삽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아직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머리인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쁜 햇볕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 두 아들은 병들어 있는데 지금 그 웃음 떡집에서 살지 못하고 쓰레기통에서 아직도 그곳을 뒤적이며 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R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